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UG.com
판타지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스크린 안에 시간 있게 창조해 놓은 판타지 영화들은 언제나 우리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주죠. 이런 환상적인 세계 뒤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창조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침대 위의 미술관, 오늘은 특수효과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침대 위의 미술관 41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코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오늘은 저희 특별한 게스트가 와주셨어요.
네. 네.
정말 오랜만에.
특별하진 않잖아, 솔직히.
식상한 게스트, 식상한.
식상한. 네, 안녕하십니까. 철철교주입니다.
네. 오늘 또 오랜만에 이렇게 와주셨어요.
네, 네.
항상 밖에서 보고 있었는데.
저희가 잘하고 있나 감시하러 오셨대요.
지금 방송에 안 올라와.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지금 원망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네.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아유, 저희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대 일 순간 방송하는 게 제 인생의 낙이었는데 제가 너무 색을 망친다라는 청취자들의 비난 때문에 잠깐 빠져있었다가 네. 그래도 하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네. 특수효과에 관련된 네.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오늘 진원님이 그러셨는데 네.
방송이 이번 주는 영화 미술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감사하게도 주최 측인 KBS 미디어에서 연락이 왔어요.
와, KBS 미디어.
그래서 저희한테 입장권까지 보내주셨는데 KBS 미디어의 직원이신 분이 저희의 방송을 청취하셔서 초대를 해주셨고요. 주최 측에서 연락 주신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저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방송하고 방송했으니까 표를 주시던가 이렇게 아니면 좀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먼저 연락 온 건 처음이죠.
네네, 네.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네, 맞아요.
앞으로도 이런 전시가 있으면 청취자분도 괜찮으니까 이런 전시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항상 연락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주책 측도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
언제든 대환영이죠.
뭐 입장권 이런 거 안 보내주셔도 돼요. 물론 보내주시면 저희가 가서 볼 확률이 더 높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안 보내주셔도 좋은 전시라면 저희가 소개를 하겠죠.
네.
그럼 오늘 준비한 전시에 대해 본격적으로 소개해보고자 하는데요. 영화 미술에 관련된 전시예요. 그중에서도 판타지물이나 특수효과가 많이 들어간 대작 영화들을 만드는 한 회사에 대해서 다루는 전시거든요. 저희가 평소에 소개해드리는 미술보다는 청취자분들에게 더 익숙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영화면은 우리가 많이 보던 것들이니까 지금 들은 걸로는 판타지 영화 중에 뭐 호빗이라든지
그쵸.
아니면은
호빗 하면 반지의 제왕 바로 또 따라오죠.
그렇죠. 반지의 제왕.
그 두 영화에 참여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시 제목은 외타 워크샵 판타지 제왕의 기한이고요. 6월 6일부터 8월 17일까지 개최된다고 합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디자인 전시관에서 전시된다고 하네요. 관람료는 성인 기준 15,000원인 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시 제목이 외타 워크숍 판타지 제왕의 기한전이잖아요.
네.
이 전시 제목에 붙은 외타 워크숍이란 게 영화의 특수효과를 담당하는 회사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특수효과로 유명한 한 회사죠.
그 특수효과 회사에서 그 특수효과 관련된 그런 뭐 장비라던가 그런 결과물들을 전시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판타지물을 주로 다루는 전시예요.
나는 처음에 워크숍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이 얘네가 그 회사인지 모르고 가서 우리가 뭐 체험하고 막 이런 그런 전시인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그런 건 아니에요.
가지고 몸에 그 모션 픽처 붙여가지고 움직이는 거 보고.
너무 본격적인데.
내 모션 픽처는 미녀로 해줬으면 좋겠다. 정말 섹시해 보일 수 있어.
이상한 것 같아.
아, 왜 그 3D만 봐야지. 나를 보면 안 되지.
소장님이 하고 있을 포즈를 생각하니까. 애니메이션계에는 디즈니가 있듯이 영화 특수효과에는 이 외타 워크숍이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특수분장, 특수모형 제작, 각종 소품 및 의상 제작, 세트 및 미니어처 제작 등을 하고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반지의 제왕이나 나니아 연대기, 킹콩, 아바타 등의 메이저급의 대작 영화들은 대부분 이 회사를 거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어, 그렇군요. 우리가 다 아는 작품들이네요.
네.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도 이 외타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진 영화가 있는데요. 어떤 영화인 것 같으신가요?
설마 용가리난이겠죠.
용가리는 순수 한국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 봉준호 감독의 괴물 영화가 있잖아요.
아, 네.
그 영화도 외타와 함께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데요. 영화에 나오는 괴물은 한국인이 디자인을 했는데 외타 워크숍에 직접 가서 같이 제작을 했다고 해요. 외타 워크숍이라는 회사는 뉴질랜드에 있는 회사예요. 반지의 제왕을 보시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 광경이 배경으로 자주 나오잖아요.
네.
어, 바로 그 지역에 있는 회사라고 하는데요. 이 외타라는 이름은 이 지역에 서식하는 작은 곤충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로고를 보시면 곤충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곱등이 흡사하게 생긴 외타가 그려져 있죠.
그 세계 비율을 곱등이로 해야 하나요?
네? 비슷하게 생겼던데 되게 좀 무섭게 생겼어.
곱등이 비율을 지금 진희님이 처음 하신 거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발끈하실 텐데요.
아니요, 찾아보면 진짜 그렇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외타 워크숍은 세계 각국에서 창의력 넘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사라고 하고요. 뭐 밤 11시에 퇴근해서 새벽 2시에 출근해야 하는 아주 고된 직업이라서 직원을 뽑을 때 우선시하는 것이 열정이라고 하네요.
아...
열정이다 쓰고 가로 열고 체력이라고.
1987년에 리처드 테일러라는 분이 설립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아카데미상을 5번이나 수상하셨다고 해요. 반지의 제왕에서 분장과 특수효과로 2번 타셨고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에서 의상 디자인과 분장으로 또 수상을 2번 하셨고 마지막으로 킹콩에서 특수효과로 상을 수상하셨다고 해요. 그 업적을 인정받아서 2010년에 기사 자기까지 수여받으셨다고 하는데요.
기사요?
그래서 리처드 테일러를 부를 때는 리처드 테일러 경이라고 불러야 한대요. 이 기사 자기 수여는 옛날에 전투를 하던 진짜 기사들에게 자기를 수여하던 전통이 오늘날 한 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자기를 수여하는 현대적인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폴 맥카트니와 같이 음악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도 기사 자기를 수여받았죠. 외타 워크숍은 리처드 테일러 경과 그의 아내인 타냐 로저가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한 회사라고 해요. 외타 워크숍은 오늘날 영화 미술, 프로덕션 디자인, 세트 및 소품, 의상 디자인 등 분장 파트까지 다양한 작업을 하는데요. 이 수많은 작업들의 기본이 좋은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당한 연구를 통해서 특수효과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무언가 디자인할 때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토론을 하고 생물 하나하나를 디자인하면서 생태계 전체를 생각하면서 디자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생물학자의 조언도 구하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좋은 디자인이란 게 자연을 많이 닮은 디자인 뭐 그런 걸 뜻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 예전에 네. 디즈니에서 라이온킹 만들 때 그 네. 디즈니에 그림 그리는 사람들 앞에다가 사자 갖다 놓고 그 수없이 그 사자를 그렸대요. 크로키하고 캐리커처하고 그러면서 그 사자 하나를 가지고도 그 내가 그 숫자를 듣고 어마어마한 숫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맷컷이라고 그러더라. 하여튼 거의 몇만 컷 이상을 막 그렸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지금 좋은 디자인 해서 여기 팜플렛을 봤는데 애들이 좋게 생기진 않았어요. 애들이 네. 지금 뭐 골렘 뭐 이런 괴물들이어가지고 좋게 생기진 않았는데 좋은 디자인이라는 건 좋게 생겼다기보다는 그
세계관을 잘 표현해낸 디자인
아니면은 그 사실 안에서 또 다른 판타지를 이끌어내는 게 더 좋은 디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왠지 판타지라서 좀 상상력을 이렇게 표현해내는 것도 좋은 디자인의 하나일 것 같아요.
근데 상상력이란 게 아무런 기반 없는 상상력은 깊이가 얕잖아요. 근데 사실을 기반으로 한 상상력은 더 그만큼의 받침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반지의 제왕을 예시로 들면서 외타의 작업 방식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외타는 피터 잭슨 감독의 반지의 제왕에서 세트 연출과 의상, 무기, 미니어처 등을 담당했죠. 첫 번째로 전투 장면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반지의 제왕에 보시면 3편에서 대규모 전투씬이 나와요. 이 장면에 70만 명의 군사가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실제 엑스트라를 투입해 찍는다면 굉장한 예산이 소요되는 장면이겠죠. 근데 여기에 메타가 특별한 기술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을 사용했다고 해요. 이 장면에.
어? 인공지능이요?
어, 전투 장면에 인공지능을 삽입했다니 좀 낯설 것 같은데요. 컴퓨터로 군사 캐릭터를 만든 다음에 개별 캐릭터에 각각의 동작을 입력하고 인공지능을 부여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A 캐릭터와 B 캐릭터가 만났을 때 누가 이기고 질지는 인공지능이 결정을 하는 거죠.
엄청나네요.
그래서 전투하는 모습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그 점에서 착안해서 디지털 캐릭터에게 인공지능을 부여해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하도록 표현을 한 거죠. 메타는 그래픽뿐만 아니라 이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인 매시브까지 개발했다고 합니다.
아, 멋지다.
이게 되게 대단하다 느껴지는 게 내가 그 예전에 그 컴퓨터 그래픽 하면은 무조건 막 우주 막 그런 괴물 이런 거에만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컴퓨터 그래픽이 의외로 많이 쓰였던 영화가 브레이브하트였거든요.
브레이브하트.
어, 브레이브하트라 멜 깁슨이 나오고 그 당시 독립 전쟁을 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 어디였대요? 아일랜드인가? 역사 약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바이킹 이런 싸움 전쟁이 나오거든요. 전혀 보면은 그래픽이 있을 만한 장면수가 없어요. 근데 CG가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많이 쓰인 게 어디에 쓰였냐면. 전쟁터에서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 실제로는 한 30명 대치하고 있는데 그걸 찍어서 쭉 붙인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그 장면을 다시 보면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구간에서. 근데 그걸 모르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이거를 이런 웨타 워크샵 같은 경우는 아예 인공지능을 돌려버리니까
이게 똑같은 게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픽에는 불구하고 그게 이제 그래픽인지 모르는 거죠.
좀 더 사실감이 느껴질 수가 있겠네요.
예전에 제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저희 나라 사극 CG짤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본 적 있으세요? 네. 그 뭐 삼천궁녀가
같은 자세로 떨어지는 거.
절벽에서 같은 자세로 다 떨어지는
그게 10점 만점이니까 다르게 뜨면 감점이라 그래요.
아니 너무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 장면이 떠오르네.
어느 드라마 있는지 말하지 맙시다.
슬프니까요. 다음은 이제 캐릭터들을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호빗 쪽 캐릭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빗 쪽이 1m도 안 되는 단신 종족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배역을 맡은 배우들이 정말로 키가 작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프로도 역을 맡은 배우는 키가 166이라고 해요. 뭐 크진 않지만 그렇게 또 작지도 않은 키거든요. 근데 또 호빗 쪽의 신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전부 CG가 사용된 것도 아니라고 해요. 호빗 쪽이 등장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데는 세 가지 기법이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착시와 원근법을 활용한 것이었어요. 일반적인 사람 캐릭터는 8등신이지만 난쟁이들은 5등신이잖아요. 그래서 호빗 쪽 배우들에게 인공적으로 뚱뚱하게 부풀린 옷을 입혀서 보다 더 짧고 통통하게 보이도록 비율을 좀 조정을 한 거죠. 굉장히 두껍고 무거운 의상 때문에 배우들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자전거 경주 선수들이 착용하는 냉조끼를 입어서 체온을 낮췄다고 하네요. 굉장하죠? 저는 이게 전부 다 CG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원근법을 사용한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마법사 간달프는 카메라 가까이에 있고 프로도는 멀리 놓고 찍어서 키 차이가 많이 나 보이게 하는 기법으로 촬영을 한 거예요. 대화 장면의 대부분은 이 방법을 사용한 거라고 해요. 그리고 뭐 호빗 쪽에 프로도와 간달프가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프로도와 간달프는 같은 시간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수평 위치에 놓인 두 사물과 카메라 간의 거리차로 일어나는 착시를 이용해 촬영을 했다고 해요.
그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고 카메라가 정면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카메라가 실제로는 간달프 쪽에 좀 더 가깝게 틀어져 있었거나
그렇겠죠.
그러고 책상도 그게 어떻게 보면 간달프 쪽의 책상이 조금 더 좁고 프로도 쪽 책상이 넓고 뭐 이렇게 돼 있었겠네요.
그쵸.
실제 직사각형이 아니라.
CG를 사용하게 되면은 예산이 더 많이 들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착시를 이용해 특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배우들한테는 좀 연기하기에 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실제 거리는 그 화면에서는 그렇게 둘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정말 촬영할 때는 서로 멀리 떨어져서 서로 가까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배우들이
간대포 노안이고 막 귀가 잘 안 들려. 프로도 막 예의 없고.
근데 배우들이 좀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도 감정이입을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던 게 이 웨타 워크숍에서 담당해서 또 찍었던 게 아바타가 있거든요. 근데 아바타는 거의 대부분이 컴퓨터 그래픽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배우들이 만약에 숲속에서 찍는 장면이면 숲속에서 찍는 게 아니라 철구조물의 세트장에 매달려서 촬영을 한다거나 좀 체육관 같은 곳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 감정이입을 할까 싶은 곳에서 자기가 나비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연기를 하는 장면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정말 대단한 거죠. 실제 아바타 영화를 보면 배경들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대단하죠.
그럼 두 번째 방법에 대해 또 설명해보고자 하는데요. 두 번째는 호빗이 들어가는 세트는 크게 만들고 일반인이 들어가는 세트는 꽤 만든 다음에 두 촬영한 장면을 합성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어떤 때는 대역을 쓰기도 했다고 하네요. 과격한 동작이나 전투 장면에서는 호빗 쪽에 키 작은 대역을 기용했고 호빗 쪽이 클로즈업 될 때 상대 배우는 뭐 2m가 넘는 키가 아주 큰 대역으로 교체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드랑 간달프가 같이 찍을 때 프로드한테 집중될 때는 간달프는 2m짜리 배우가 이제 간달프 옷 입고 옆에 서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CG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은 부분이 좀 착시 효과였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호빗 쪽을 표현하는 마지막 기법이 바로 CG라고 하는데요. 각 배우들을 따로 찍은 다음에 키 비율을 조정해서 합성하는 방식이었다고 해요. 저희가 대부분 영화의 장면에서 사용됐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은 착시를 이용한 방법이었고 CG를 이용한 방법은 그 일부에 불과했죠.
이게 그냥 특수효과만이 아니라 감독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돼 있어야겠어요. 일단 그 촬영 감독이 카메라를 어디다 위치할지 어떻게 편집을 할지 뭐 그런 식으로 네네. 이게 딱 하나의 뭐 호빗에서 호빗 인형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호빗도 배역이 두 명, 세트도 두 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쵸.
거의 웨터 워크숍이 영화에서 많은 부분에 관여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사람들 상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네. 좋은 영화 만들면 이 사람한테 연락해야 되니까.
그 다음으로 오크 캐릭터를 어떻게 창조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하는데요. 반지의 제왕 속에 나온 오크는 실제 배우들이 분장을 한 것이라고 해요.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었던 거죠. 물론 대부분 대규모 전투에는 CG가 사용되었지만 기본적으로 화면에 크게 등장하는 오크들은 사람들이 분장을 한 것이었죠.
오크가 어떤 캐릭터인가요?
아니 그 오크랑 오우거가 있는데 그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그 괴물들 중에 네. 가장 양이 많고 가장 인간스럽게 생긴 애들이 오크예요. 덩치가 크고 망치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게 오우거고 오크는 약간 거의 인간이랑 비슷한 레벨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덩치나 이런 게 인간보다는 좀 크지만 말도 약간, 좀 하고
약간 산적 같은 느낌의
오우거는 거기보다 더 덩치 크고 약간 좀 더 괴물 같은 느낌이고 트롤 이런 것도 다 오우거랑 비슷한 레벨이죠.
그렇죠. 제가 신기했던 게 저는 이런 생물들이 전 CG라고 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도.
근데 CG보다는 이제 실제 그런 생물에 가깝게 분장을 한 것이었고 제가 이 팀들이 나니아 연대기를 찍을 때 메이킹을 제가 봤는데 그 켄타우루스인가? 반신 그 반마
켄타우루스인가? 상체는 인간이고 하체는 말인
캐릭터가 있잖아요. 캐릭터. 근데 그 캐릭터도 물론 CG를 사용하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말처럼 분장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 분장을 하는데 분장 시간이 최대는 10시간까지 소요된다고 해요. 그래서 분장을 할 때 배우들이 지루하잖아요. 좀 자면서 분장을 받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10시간까지 분장을 해서 촬영하는 거는 진짜 뽕을 뽑아야 되니까 촬영도 엄청나게 좀 강행군이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오크 캐릭터나 이런 것들은 좀 거친 캐릭터들이잖아요. 에이. 그래서 분장을 다 하고 난 뒤에 그 현장에 있는 모래들을 막 오크들한테 다 뿌려가지고 흙을 묻혀서 일부러 뭐 촬영을 하기도 하고
좀 더 거친 느낌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위키드에서 그냥 뭐 초록색 물감칠하는 거 나온 것 같다.
모래 뿌려.
거기 굴르고 오세요. 진흙에서 굴르고 와야 돼.
그리고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가장 특이한 캐릭터 골룸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피터 잭슨 감독이 이 영화에서 가장 신경 쓴 캐릭터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많이 유명해진 캐릭터이기도 하죠.
그렇죠. 골룸은 300개가 넘는 근육과 관절, 뭐 250가지에 달하는 표정을 가지고 있는 괴물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골룸은 전부 CG로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션 캡처를 사용해 탄생한 캐릭터라고 해요. 모션 캡처란 것은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관절부에 센서를 부착해서 배우의 연기가 시작되면 이 움직임들을 기록해서 CG 캐릭터에 입히는 기술이죠. 이게 전부 CG로만 만들어진 캐릭터들은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캐릭터 골룸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 모션 캡처라는 게 보통 뭐 관절 부분 있잖아요. 팔의 관절이나 다리의 관절에 붙여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화면에 나오는 모습을 뭐 TV에서나 이런 곳에서 많이 보셨죠. 메타 워크샵에서 아바타를 만들 때 사용하는 모션 캡처를 보니까 얼굴 위에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를 다다닥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굴의 근육 이 움직이는 모양 그대로 캐릭터에 반영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 얼굴 근육이 움직이는 건 진짜 섬세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캐릭터에 CG 캐릭터에 입힐 수 있도록 재현을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표정이 섬세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다음은 반지의 재앙의 무기와 도구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하는데요. 무기와 도구들은 각각의 캐릭터의 특성에 맞게 디자인이 되었어요. 웨타가 아니아 연대기를 만드는 메이킹 영상에서 제가 어떤 그 제작자가 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무기를 만들 때 실제 그 세계의 장인들이라면 이 무기를 어떻게 만들까라는 감정이입을 하면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웨타 워크숍은 한 생물을 디자인할 때 그 생물만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전체 생태계를 생각하면서 디자인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생각해볼 때 이렇게 소품 하나를 제작할 때에도 그 세계에서라면 이 소품을 어떻게 만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작을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판타지 자체만 해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상상하면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요.
또 그 안에서 또 장인이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을까 상상을 해야 된다니 정말 상상력이 정말 풍부한 것 같아요.
이 무기들이 실제 배우들이 감정을 잘 이입할 수 있도록 이 무기가 있어야 내가 이 세계에서 생존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오거를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생존하라고. 그럴 것 같은데.
이제 배경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어떤 감독들은 자기가 원하는 굉장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로지 CG 기술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장면들을 웨타에서는 미니어처로 제작을 해서 제작비를 절감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실제하지 않는 거대한 건물들이나 배경들 이런 거를 촬영할 때 CG만을 사용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뭐 비용도 그렇죠. 많이 들 테고 근데 그거를 조그마한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실제 배경을 촬영하는 것처럼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웨타가 반지의 재앙을 만들 때 사용했던 방법들은 꼭 전부 CG만 사용된 것도 아니고 뭐 분장만을 사용한 것도 아닌 다양한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그 미니어처를 제가 처음 알게 된 건 인디나 존스
인디아나 존스?
네, 인디아나 존스 원인과 투에서 동굴 터널을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탄광에서.
네네.
그걸 이제 미니어처 조그만 걸로 해서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영화 볼 때 몰랐거든요. 근데 미니어처 기술이 요즘 워낙 발달하니까 그 영화를 오시면서 다시 보니까 미니어처인 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아, 그런가요?
네.
사람들을 미니어처로 만들었다는 건가요?
아니, 아니 사람들이 그 탄광에서 거기 이제 레일 같은 거 위에 타잖아요. 차 네네. 같은 거에. 몸을 숙이고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 몸을 숙이니까 그 탄광에 사람 몸은 자세히 안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움직이는 것만 보면 아, 저 부분에서 미니어처 썼구나. 아, 저 부분에서 아니구나. 이제 보여. 옛날 영화는 보이는데 이젠 또 안 보이죠. 이제 이런 웨타 워크샵은 또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아주 섬세하고 정교한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왠지 웨타 워크샵이 하는 이렇게 고도에 발달된 장면들도 나중에 보면은 CG였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워낙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영상 자체도 계속 수준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가 구분하는 눈이 올 때쯤엔 정말 새로운 세대네요. 뉴 제네레이션이네요.
근데 그 옛날 아주 옛날 중에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 그게 되게 옛날의 영화예요.
스페이스 오디세이.
근데 그것도 우주에 있는 촬영을 했는데 그때 그 시대 장치는 절대 그런 촬영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영화를 또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봐도 제가 퀄리티가 높기도 한데 지금도 굉장한 수준이 많이 올라간 편이라서 더 이상 또 올라갈 때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왠지 이렇게 잠깐 스쳐 지나간 장면들은 저희가 눈치를 못 챌 수도 있겠는데 아바타같이 영화 전체가 CG를 사용하는 영화들은 왠지 나중에 보면은 또 그게 촌스러워 보이거나 어색해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예전에 라이브 오브 파이도 보고 그다음에 그 아바타도 봤었거든요. 근데 제 취향은 라이브 오브 파이가 훨씬 좋았어요. 영상이 봤을 때는
그쵸, 아름다운
네, 더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저도 아바타를 봤을 때 영상 자체도 되게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제때 약간 좀 인공적인 맛이 조금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 세계 자체가 되게 뭐랄까 실제하지 않는 그런 환상적인 세계 다른 행성이잖아요. 그게 아주 그래서인지 조금 그런 면이 있었던
그러면 근데 이건 또 개인 취향이라서 또 어떻게 다른 분들 생각할지도 모르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그거를 분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이 되는 세상이라면 왠지 그때쯤에는 영화를 3D로 관람을 하지 않을까. 그 지금 세대의 3D 말고 그러니까 관람자가 영화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것처럼 체험하는 것처럼 느끼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예전에 제가 3D 영화 봤을 때 물 뿌렸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출산율이 좀 낮아질 텐데요.
출산율이요?
그게 뭐예요? 왜요?
미안합니다.
아니, 무슨 영화세요?
아니 연애를 하러 안 와버리니까 그 실제는 영상으로 통해서 모든 게 충족되는 세계가 올 수도 있고.
네, 혹시 살색이 많이 나온 영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 저는 옷 입는 게 좋아요. 아니 근데 그 옛날 영화에서 나도 그런 걸 느낀 게 그 절벽에서 뗏목을 타고 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이게 거의 한 60, 70년대 그 마릴린 모노가 한참 전성기 때 시대 영화가 가끔 막 고전 영화로 하잖아요. 얘가 뒤에 크로마키 있는 게 보여.
크로마키?
크로마키 그러니까 합성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네. 그 저편의 절벽과 강은 가짠 게 보여. 그걸 합성했다는 게.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보였거든요. 슈퍼맨 원만해도 진짜 나는 줄 알았어. 그때 막 형이랑 막 가족들 모여갖고 TV 앞에서 슈퍼맨 나를 박수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보면 아무도 난다고 생각 안 하죠. 슈퍼맨이 손 뻗고 있고 뒤에 배경 하고 있고 그게 그치. 지금 아바타도 한 막 40년, 50년 후에 아니면 정말 더 먼 미래에 사람들이 보면 아이 저거 그 뒤에 크로마키 다 보인다 저거 이런 그런 시대가 정말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지만 그때 되면 또 외타워컷이 하면 또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냈겠죠.
그렇죠. 더 생생한 기술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해요.
아바타 97편 막
그 인공지능 기술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곤충도, 그니까 실제 곤충의 그 패턴만 집어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쵸. 그게 전투씬에 사용돼서 그렇지, 왠지 그냥 길거리에 엑스트라 같은 사람들에게도 적용을 하면, 굳이 배우들을 기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쉽게 촬영할 수 있는 날이 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매트릭스 같은 세계가 되겠네요.
아, 그러네요.
그러네.
누가 NPC고 누가 인식이 의식이 있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무섭다 왠지.
네, 그래서 오늘 메타워크샵 판타지 재앙의 기안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 저희가 또 2편은 1편이고요. 2편으로 저희가 또 다녀와서 리뷰를 하는 방송을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네. 청취자분들도 다녀오신 분들은 저희 방송에 같이 참여해 주셔도 괜찮으니까요. 저희 트위터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뭐 참여하시기가 좀 그러시다면 의견 같은 것도 살짝 뭐 느끼신 점이나 이런 거 말씀해 주셔도 저희가 감사하게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오늘의 전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네, 그러면 다음 코너로 예술가 입을 덮어주기 코너를 코넬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작가를 소개하는 그런 건데 전시를 제가 쭉 보다가 되게 재밌는 작가분을 하나 발견을 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소개해드릴 작가는 히사지하라라는 사진작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왜 우리가 전시 관련해서 그 모아놓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네오삐라던가 김삐라던가 네, 그런 사이트를 제가
MC 상담소라던가
그렇죠. 네. 그런 데서 제가 막 뒤져보다가 되게 사진작가 재밌으시더라고요. 이 작가분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인전을 하신다고 하세요. 6월 14일부터 7월 5일까지 갤러리 진선이라는 곳에서 사진 전시를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가 위치가 종로구 팔반동이라고 하는데요. 경복궁 옆에 있는 곳이에요. 네, 이 사진작가분은 발티스라는 영국 회화작가의 작품을 이용해서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 회화 작품을 사진으로 다시 한번 재현을 해놓는 작가예요. 뭐 이런 방식들은 다른 예술가들도 많이 하고 있죠. 뭐 예전에 뭐 지니님이 소개를 해주신 뭐 그 채프만 형제라던가 예, 그런 작가들도 예전에 작품들을 차용해서 자기 작품을 만들었죠. 근데 히사지 하라라는 작가분이 발티스라는 프랑스 화가의 그림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데요. 발티스라는 작가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소개를 오늘 해드리려고 해요. 발티스는 20세기 현대 미술의 흐름을 넘은 작가라고 하는데요. 이 작가분은 중국 회화와 동양 미술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세요. 지금 그림들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약간 동양적인 느낌이 많이 나죠. 선이나 묘사하는 느낌을 보면은.
전형적인 서양 회화의 느낌보다는 약간 조금 더 기괴한 것 같기도 하고 좀 특이한 느낌이 드네요.
그쵸? 피사체랑 그 배경이랑 뭔가 윤곽선을 명확히 넣지는 않았는데 그 약간 넣으면서 그 사진이 비현실감을 좀 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현실주의 느낌이 좀 나네요.
네, 이 발티스 작가가 그 20세기 회화에서 좀 독특한 개성을 많이 가진 작가라서 초현실주의 작가로 분류가 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 화가는 풍경화, 초상화 위주로 그렸는데요. 에로틱한 사춘기의 소녀의 그림으로 논란의 중심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춘기 소녀들.
그래서 이런 논란에 많이 휩싸였는데 그 작가가 진짜 소아성애자였는지 로디타 컴플렉스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은 실제로 이 화가의 아내가 거의 딸벌이 되는 자그마한 일본 여자였다고 해요.
그런 여성을 좋아하게
딸벌의 기준이면 한 20살 차이 정도를.
네, 그렇겠죠. 적어도 딸벌이었으니까.
아, 제가 롤리타 얘기가 나오니까 한 말인데 제가 이 히사지 하라의 사진을 본 것 중에 의자에 기대서 앉아 있는 한 사진이 있는데요. 이 장면이 영화 롤리타에 나왔던 장면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그렇죠. 제가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그러네요.
그 박찬욱 감독의 스톡홀 영화를 보면은 그 의상이나 그 세 주인공의 관계가 이 발티스에서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런 미술적인 거나 의상적인 거를 많이 가져왔다고 해요. 그리고 영화 롤리타에서도 보면은 롤리타가 소설이 원작이잖아요.
네.
블라디미르 나부코프라는 작가의 소설 롤리타에 보면은 뭐 이 남자 주인공이 그 원래 한 40대 중반에 늙은 교수였는데 예전에 첫사랑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전 첫사랑이 그런 소녀였는데 그 소녀가 죽게 돼요. 그래서 그런 아픈 사랑의 추억이 있어서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도 그렇게 10대 소녀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 롤리타에 대한 굉장한 변명이네요. 소아성애에 대한
굉장히 네. 논란이 많은 작품이죠.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이 소설가가 작품을 처음에 출간을 하려고 했을 때는 뭐 논란이 되게 많이 돼서 출판사에서 거절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책을 출간할 때도 약간 그런 책들을 많이 출간하는 출판사에서 책을 냈다고 해요. 소설가 자체가 자기 아내가 소설을 쓰도록 작품 활동을 하도 많이 서포트를 해줬는데 정작 아내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성으로서의 존중을 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여성관이 또 롤리타에서 어떻게 반영된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작가 특집해서 고갱 뉴 해가지고 비슷하게 적어서 고갱 피카소 이렇게 해갖고 조금 만난 그 작가 반대수 이런 그 작가 이렇게 묶어서 한번 고갱 뉴 이렇게 해서 하고 하라는 그 누구지 일본 여자
쿠사마유
이렇게 막 학대받고 이랬던 여자하고 쿠사마유 유류 해가지고 좀 분류해갖고 한번 특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집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네, 발티스 그림이 워낙 독특하고 그런 롤리타적인 성향에 많이 가능하다 보니까 후대에 와서도 많은 작품들에서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특히나 박찬욱 감독의 스토커를 보면은 여자 주인공이 A라인 스커트와 그 다음에 가디건 되게 소녀스러운 복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복장들이 이 발티스 그림에서도 많이 나오고 영화 장면에 보면은 그 남자 주인공이랑 여자 주인공이랑 피아노 연주를 장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이 그림이 조금씩 생각나더라고요. 발티스의 그림들이. 이 발티스의 그림들을 봐도 굉장한 묘한 분위기를 느끼는데요. 히사지 하라라는 사진 작가가 이 그림들을 가지고 일본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재해석을 한 거예요. 이 원래 이 사진 작가분은 TV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 필름 같은 걸 만드는 사진가였는데요. 2001년부터 사진가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셨다고 하세요.
이 사진도 논란들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쿠사마 야요이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 사회가 일본 사회의 남성들이 네. 유난히 여성을 폭력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시선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아라키 노부요시라는 사진 작가가 또 있어요. 일본에 네. 네. 그분은 굉장히 사진을 폭력적으로 찍거든요. 여성들을
아 그렇죠.
심지어 자기 부인도 그런 식으로 많이 찍어가지고 뭐 그분도 논란이 많이 됐는데 시선들을 이 사진 속에서도 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여기서 보면은 사진을 그대로 발티스의 그림을 똑같이 재현한 게 아니라 주인공들이 교복을 입고 있어요. 근데 작가분이 또 이야기하시기에는 이 사진가분이 발티스의 그림을 가지고 와서 이 사진 작업을 했는지 정확하게 뭐 진짜 이런 이유로 했다라고는 설명이 그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이 교복을 입은 모습을 찍은 이유가 이게 동성애계 문화가 혼합된 독특한 상징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복 집어넣었다고 해요. 그리고 원래 일본 교복 디자인이 그 영국 선원들의 제복에서 발전해서 개량이 되었다고 해요.
세일러복이죠.
세일러복이죠. 그런 교복들이 저희 한국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저도 학교 다닐 때 세일러 교복을 입었거든요. 요즘에는 많이 없던데 제가 다니던 2000년대쯤에는 그런 교복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잘 못 봐가지고.
그래요? 네. 저는 그때 입었던 교복이 지금은 제 모교에서 교복이 바뀌었어요. 지금.
저도 제가 다니던 당시에 중학교 교복이 세일러복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 선원들이 제복이 발전이 돼서 일본의 교복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동상의 약간 혼합된 느낌으로 이렇게 가져온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옛날에 맛집 탐방을 네. 이태원으로 갔다가 네. 부대찌개를 먹은 거예요. 네. 그랬다가 너무 한국적인 무슨 부대찌개 이태원에 맛있는 세계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했다가 그래서 생각하니까 그런 애가 그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부대찌개는 서양인들이 들어온 햄과 이런 걸 섞어서 동서양의 문화가 혼합된 그런 거다라고 제가 오프닝을 짰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그렇죠. 아, 근데 거기 너무 가기 힘들어요. 나 가보고 싶은데. 아,
남산 부대찌개요?
아무튼 이 세일러 교복들은 일본 학생들의 전형적인 교복의 모습으로 남았죠. 이 교복을 통해서 사진 작가분은 발티스와 자신의 사진 작업에 가치의 경계를 뛰어넘고자 하려고 이 교복을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즐거웠겠네요.
그리고 사진이랑 똑같이 찍어야 어떻게 보면 더 메리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교복으로 차용하면서 그 그림과 똑같은 의상을 구하기도 쉬웠고 아니, 그 그림과 똑같은 의상보다 구하기도 쉬웠고 즐거웠고 뭐 있지 않았나. 뭐.
예, 모델이 실제로 자기가 아는 지인들을 위주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고등학생인가요 그러면?
실제 고등학생은 아니겠죠. 예. 모델 전문 모델이었으니까요.
예. 그러면 고등학생 외모는 아니에요.
일본의 교복을 보면은 약간 우리의 지금 문화 영향 때문인지 에로티시즘을 좀 느끼는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진들 보면 굉장히 섹슈얼하게 보이는데 포즈나 이런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복 자체에서 오는 약간 섹슈얼한 느낌이 그 일본 사회에서 그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라비아 화보라고 수영복을 입거나 교복을 입고 촬영을 하는 뭐 사진집 같은 게 많이 발행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런 사진집들에서 보였던 그런 여성의 섹시함 같은 것들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노출이 돼서 교복을 입은 이 작품도 되게 섹슈얼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금괴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더 있어서 게다가 발티스의 그림들을 보면 약 올리타적인 느낌들이 강한 그림들이기 때문에 더 효과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네. 우리가 여기에 섹시함을 느끼는 것도 학습된 결과다라는 것을 진님은 주장하신 거죠?
그렇죠. 뭐 저희 야동을 보지 않지만 야동에서도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교복을 입은 여학생 이런 건 되게 그 야동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소재 아닌가요?
그렇죠. 전형적이죠.
야동은 굉장히 넓은 색이기 때문에 전형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네. 전문가님, 전문가님 알겠습니다.
아, 제가 그 전형적인 무언가를 얘기하면 약간 불쾌할 수 있어요. 네. 야동 전문가로서. 아,
네. 제가 야동의 세계를 편협하게 바라봤고.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엄청난 세계입니다.
그리고 아니 이 사진도 대놓고 섹슈얼해요 지금. 그 여성의 허벅지가 다 드러나 있어요. 그 교복으로서 가지는 소녀적인 감성을 가지면서도 허벅지를 포기하지 않았어. 모든 사진에서 허벅지가 다 적나라하게 들어나 있어요.
그렇죠. 이 사진 작가분이 사진 촬영을 할 때 배경이 되는 곳이 뭐 1920년대에 유행했던 데코 스타일의 건축물을 찾아다니면서 촬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고풍스러운 뭐 의자나 촬영을 했던 장소들이 낡은 진료소 건물들 위주로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고풍스러운 의자나 나무 책상, 얼룩진 벽과 흐릿한 유리창 등 옛날 품의 카펫이 깔려있는 마룻바닥, 뭐 그때 발티스 회화에서 나왔던 오래된 건물들의 느낌을 사진으로 가져서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발티스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동서양의 미묘한 조화가 그래서 이 사진에서 느껴지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진작가분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델들이 실제 자기가 아는 지인들을 위주로 촬영을 했다고 해요. 이 모델들이 자연스럽게 발티스의 작품 속 소녀들의 모습을 연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업 진행하기 전 6개월 정도 같이 생활하면서 사진 작업을 같이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모델들과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서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 사진 작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서로 공유를 하고 발티스의 작품 속에서 작품 속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이 과정들은 사진 작가분이 말하기에 정말 필요한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진 작가 소개를 받으면서 사진을 감상하는 데만 그걸 느꼈지 나도 사진을 한번 찍어봐야겠다라는 느낌을 드는 건 지금 처음이에요.
되게 불순한 의도네요.
아니. 꼭 교복을 입지 않아도 되는데 과거에 내가 좋아하는 미술 작품들을 비슷한 구고로 현대적으로 사진화를 시키는 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뭐 별이 빛나는 밤인가 뭐 카페 테라스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미술 작품을 비슷한 구도의 사진을 찍으면서 그 제목을 입히는 거죠. 꼭 인물이 아니어도 뭐 피리 부는 소년이면 그냥 뭐 우리나라 동복이 그 아동복 입고 색동 저고리 입고 피리를 불게 하는 거야. 피리 부는 소년 이렇게 하고.
그쵸.
그런 하나의 컨셉으로 해서 현대적 혹은 한국적인 걸로 이렇게 바꿔서 사진전을 열어보는 것도 재밌겠지만 아무도 보러 오지 않을 거야.
근데 그게 옛날 것을 지금에 가져와서 이렇게 다시 재해석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초가 잘 안 되어 있으면 되게 가벼워 보이고 되게 좀 미취해 보일 수 있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사진들이 컬러로 나왔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진 자체가 흑백 톤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 많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아, 좀 너무 어설프게 따라했다, 뭐 촌스럽다 이런 분위기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 작가분이 발티스의 작품처럼 자신의 사진에서 순수함과 에로티시즘이 공존하는 20세기적 가치관을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까 전에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사진이 전부 흑백톤인데요. 이렇게 한 이유가 발티스와 사진 작가 자신의 시대적 경계를 초월하기 위해서는 그 이미지에서 오래됐지만은 동시에 새로운 느낌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이런 흑백톤을 사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방식으로 사진 프린트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요즘에 우리가 많이 아는 디지털 프린트하고 하나는 19세기의 그런 옛날 방식의 일화 방식을 알부민 프린트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해서 사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전시를 이렇게 제가 가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컴퓨터로 도판을 보는 거랑 또 사진으로 실제로 보는 거랑 또 완전히 달라요. 그게 앙리 까르티에 부르송 제가 그 사진 전시를 보고 진짜 그런 거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 사진 작가분은 옛날 작가분이라서 옛날의 시대의 백 인화 방식을 이용한 사진이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사진으로 보는 거랑 흑백 인화 사진들은 진짜 실제로 보는 게 느낌이 진짜 완전 달라요.
그렇군요.
좀 더 사실적이 있고 이게 진짜 회화 작품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슴이 남기는 게 있더라고요.
디지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군요.
네, 그렇죠. 이 사진 작가분은 다음 작업에서도 역시 유명 회화 작가의 작품들을 토대로 사진 작업을 계속 하실 거라고 하세요. 뭐 평범한 작가들보다는 좀 발티스처럼 특색이 있는 작가분들을 위주로 하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작가 이름을 말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런 신비주의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쉬고 계시나 보네요.
이 작가분이 해외에서도 이렇게 개인전을 몇 번 하셔서 이렇게 이름이 좀 알려졌는데 우리나라는 이번에 처음으로 방문을 해서 개인전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7월 5일까지네요. 이건.
7월 5일까지고요. 갤러리 진선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 입을 덮어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로운 전시 소개였습니다.
네.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아, 그리고 소장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뭐 나 왜?
아니 뭔가 할 말이 없어요?
없는데?
없으면 넘어가고 그냥.
좋았습니다. 네.
소장님 다음 리뷰 방송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이거 제가 직접 보고 신랄하게 까주겠어. 즐겁네요. 친미가 역시 고품격이야.
셀로봉마저 고품격으로 만들어버리는 고품격 미술
방송.
방송. 네. 저희 침대 위의 미술관은 트위터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되는 방송 소식과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그림 링크를 올려드리니까 많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왜 이래?
정말 다음 주엔 방송 올라오는 겁니까?
다음 주에 방송 올라오도록.
지금까지 제목이라는 악플들이 지금 올라올 것 같은데.
네,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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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삶의 비타민C, LBC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LBC 방송국이었습니다.